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7시 2분이 됐군요. 제가 잠시 늦었습니다.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하신 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명 시청 중. 제가 오늘 1분 정도 늦게 입장했기 때문에 현재 7명 시청 중 10명이 입장하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는 조국의 복수는 10년이라도 늦지 않다. 어제 한 게 아니라 월요일 한 거죠. 어제는 이 글을 제가 쓰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가 떨어져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매일 이 방송국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아, 공지가 없으면 방송을 안 하는구나. 오후 한 2시까지 아마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소재 고갈이라서 한 20분 하면 너무 짧잖아 해서 안 했습니다. 네. 18명이 입장해 주셨군요.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이 해가 지기 전이라서 뭐 방송 화면 상태가 괜찮은데 해가 지면 배경이 깜깜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오늘 첫 번째 곡지는 수도권 폭우 최대 500mm. 근데 기상대 예보가 빗나갔죠. 오늘 서울에 500mm 온다고 했는데 서울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한 3mm 정도 왔습니다. 네, 슈에님, 깨포님, 김영태님, 붉은 노을님, 밀레라도 파비치님, 신동희님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 또 입력을 해주고 네. 근데 지금 소양강 댐 방류를 하고 있다는데, 뭐, 잠수교는 여전히 잠겨있을 것 같고, 그, 여의도, 여의하류 IC도 지금 색강에 있는 모든 이제 교통수단을 막혔을 것 같고, 이, 올림픽 도로대로는 자동차가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몇 진출입로가 차단되어 있을 거예요. 한강 주변을. 이런 날은 강가에 나가서 와 물이 얼마나 찼나 하고 감동스럽게 한번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게을러져서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규님, 이진님,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소양강 댐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소양강 주변에 비가 많이 왔어요. 다른 데는 비가 안 왔는데 소양강 상류 인제지역에 어제 오늘 사이에 거의 200mm, 최근 며칠 사이에 300mm 가깝게 왔습니다. 그래서 소양강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댐 안 터져요. 뭐, 샨샨 댐 터진다. 괜한 얘기예요. 터지게 왜 터져요? 댐 터지려면 어떻게 터지느냐.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터진다는데,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터진다면, 그 굉장히, 공사 중에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비 오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터질 때면 비가 안 와도 터져. 다시 말해, 제대로 만들어진 댐이라면 비가 와서 터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돌발 사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부실 공사를 했구나. 그런 경우는 비가 안 와도 터진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해마다 봄만 되면 이 장마철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올겨울 날씨가 추울 것인가 이런 걸 한두 번 예측을 해보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게시판에 그걸 잘 안 써요. 그냥 최근에 날씨가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부터 한겨레 등에서 그 기상대 예보를 근거로 뭐 올겨울 춥다, 올겨울 덥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어. 제가 보니 쭉 다 틀렸어. 한 20년 텀으로 보면 15승 5무 정도로, 5무라는 것은 특별한 이변이 없어서 그럭저럭 뭐 비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 10년을 보면 한 8승 2무 정도로 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맞췄는데, 제가 뭐 세부적으로 맞추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한겨레나 이런 데 기상대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건 아니지 하고 한마디 쏴주는 거예요. 물론 저의 예측도 틀릴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기상도도 아니고 슈퍼컴도 없는데 어떻게 일기예보로 예측하냐고.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뉴스를 보고 뉴스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이런 메커니즘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 설명을 딱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니까 올겨울은 추울 것이다. 이 개떡 같은 소리. 온난화되고 있는데 왜 올겨울이 덥거나 추워져.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한 번 더 꼬아주고 역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반대로 가요. 이 풍선을 공중에서 손을 때려보자고. 풍선을 탁 때리면 풍선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기에 밀려서 뒤로 온다고. 근데 살짝 밀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풍선이라고 치고 살짝 밀면 풍선이 가죠. 근데 세게 탁 치면 오히려 공기에 밀려서 뒤로 와요. 근데 엄청 세게 쳐버리면 또 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화 역설인데 풍선을 아주 살짝 치면 간다. 세게 치면 반대로 온다. 아주 세게 치면 또 간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상대나 한겨레 뉴스에서 온난화 타령하는 걸 보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느냐, 세게 쳤냐, 아주 세게 쳤냐, 이걸 보고, 아, 이건 반대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를 조질 때나 뭐 미통당을 때릴 때도 이게 살짝 때려야 될지, 세게 때려버려야 될지, 이거 판단을 해야 돼요. 아주 살 때리면 미통당이 깨집니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줄기차게 조금씩 계속 우리가 미통당을 때리면 미통당이 깨진다는 거죠. 근데 미통당을 세게 때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주 세게 때려버려야 돼. 그냥 강수 파이크로 조져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적군을 때릴 때는 그야말로 아주 죽이든지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 때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적당히 때리다가는 그 타격이 자기한테로 날아온다는 거죠. 이런 것만 알아도 올겨울 날씨가 따뜻할지 추울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기상대 예보보다 1% 더 맞추면 돼. 다 맞출 수는 없고. 하여튼 기상대는 한겨레는 뭐 굉장히 단순해요. 뭐 지난 겨울 따뜻했잖아요. 따뜻해서 안 추워서 그러니까 올여름도 덥다는 거야.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어. 항상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반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따뜻했다는 것은 북극이 추웠다는 것이고 북극이 추웠으면 이제 그 냉기가 어디로 가겠냐고. 냉기가 시베리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덜 더워지는 거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못하나 생각을 못해요. 지난 겨울에 한반도가 안 추웠다는 것은 북극이 그만큼 더 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이 그 계절이 바뀌면 다시 더워지고 북극이 더워지면 그 차가운 냉기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지. 또 단세포처럼 말이에요. 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주효정 패션 눈길 꺼내. 이런 데 또 말 잘못하면 욕먹죠. 그래서 우리 마초들은 이런 기회에 접수 따서 가방권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 알리바이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황금 같은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을 안 당하려면 나 그때 류호정 지지했다니까. 류호정 이상한 옷 입고 나왔어. 내 그때 찬성했다고. 내가 그때 박수 쳤어. 나 페미야. 나한테 나 맞춰라 그러면 안 돼. 넌 알리바이 있잖아. 증거 보여줘. 그때 내 게시판에 뭐라고 적어놨나. 증거 딱 들이밀고. 나 류호정 비판 그때 지지했다. 원래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때 지지했다는 굉장히 내가 생각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야죠. 이때 아니면 어떤 그런 점수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류호정의 복장을 보고 옛날 그 유시민도 그랬지만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불편할까? 본능적으로 불편한 거야. 그 본능이라고.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더 불편을 많이 느껴요. 특히 TV에서 키스하는 장면 나오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려요. 굉장히 불편해. 어린이들은 막 이불 속에 넣고 막 이게 숨어. 어린이들 순수하기 때문에 남자 키스하는 장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어린이의 판단이 오라! 키스 금지! 오늘부터 TV에 키스 나온 장면 다 금지! 야,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순수한 어린이가 거부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어린이는 옳다! 이렇게 딱 이제 해버리면 이제 방송국 망하는 거예요. 그럼 방송국은 뭐 먹고 살아?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거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어린이는 순수하고 순수한 어린이 판단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유호정의 복장을 보고 불편해하는 것은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좀 음탕해지라고, 엉큼해져야지. 순수한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린이 순수하다고 해서 어린이 옳다고 그러는 어린이들은 키스 장면에 약간 야한 장면 나와도 막 입을 뒤집어 씻고 난리야. 으아, 울고 막. 그래서 어린이가 되지 말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백인 아기가 흑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백인 아기에게 흑인 아줌마 보모가 와서 아기를 안으면 그 아기가, 백인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럼 한 살밖에 안 된 백인 아기는 인종차별주의잖아요. 백인 아기도 잘못했어. 왜 인종차별해? 왜 흑인 아줌마가 오늘 안아주는데 우냐고. 그 할머니 처음 본 사람들은 그 친할머니가 안아줘도 울어. 할머니 냄새 난다고 막 도망가. 할머니 몸에서 냄새나. 할아버지 몸에 냄새나. 그러고 막 도망친다고. 그 원래 그런 거야.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하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사회적인 상호과정, 작용 과정에서 용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 역할을 얻은 리더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결국은 이 정의당 이런 걸로 한번 밀어보려고 전략을 짜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 류호정파가 다수가 된다. 대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좀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내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네가 잘못이야. 이게 바로 자기소개라고. 네가 불편함을 느낀 건 네가 그냥 순수하고 철이 들어서 그런 거야. 나처럼 엉큼해져야 돼.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이런 데서 수준을 좀 들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조론 식구들은 좀 이제 한수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머리 좀 굴려보고, 분위기 파악 좀 하고, 판단해야지. 왜 그러냐면, 민통당 지지자들이 류호정 복장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심제를 켜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을 조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통당하고 정의당이 같은 야당이야, 지금. 그래서 정의당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막, 화를 내고 미통당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뭐 이러고 어떻게 편먹을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님 질문, 네? OPT에 맞추어 입는 것이 교황인의 자세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큰 흐름으로 보면 이 유시민이 옛날에 백바지 입고 쇼를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 세월이 한 20년 흘렀죠. 이제 유시민2가 나올 때가 됐어요.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더불어 류호정은 이 말썽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그런 목적을 한 게 아니고 이걸로 한번 언론을 타보겠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전략적 판단에서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 자기 자신을 남성들의 눈요기로 만들기 위해서 마초 여러분 제 예뻐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막 오해하면 안 되고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동을 한대요. 이미 정치인 다 됐어.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판단하자.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다음은 임대차 보호법 해외 사례. 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니까 난리인데 이거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부탁거리 한번 해야 돼. 나중에 부작용이 있으면 또 고치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 딱 보고, 아, 당신 탈락. 당신은 개 키운다고 안 돼. 당신은 애가 둘이라서 안 돼. 나같이 애도 없고 개도 없는 사람은 합격. 저는 걱정 없어. 애도 없고 개도 없어. 그래서 독일은 임대차 기간 무제한, 계약 체결 시 예외 사유를 미리 명시해야 되고, 영국은 임차인의 부당한 이용 외에는 계약 해지 불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계약 해지 불가, 프랑스도고, 일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불가, 뉴욕도 임대료를 계속, 미국 안에서 뉴욕만 그렇다는 얘기군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갱신 거절 불가. 이런 것에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좀 되어보자.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가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일단 한번 해봐야 돼요. 나중에 고치면 돼, 잘못되면. 다음 곡지는 의대 정원 확대 강행. 하여튼 그 의사들이 뭐 특히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한다는 거야. 웃긴 것들. 데모 안 하기로 유명한 군뱅이 제일 보수적인 서울대 애들이 이런 건 또 자기들이 막 나서고 있어. 웃기고 있네. 아니, 웃겼어요. 제가 볼 때 이 말썽 피우는 놈들은 이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조져야 돼. 이게 다 문민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권위주의 세력의 발호인 거예요. 박정희 세력의 마지막 잔당이라고. 윤석열 세력이야.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사회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거든. 시골이라서 의료서비스 안 받고 싶겠냐고. 국민이 원하는 거 하는 거지. 지들이 못하고 깝쳐. 결국 검사, 의사 이런 사자 붙은 사람들이 문민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조져야 된다. 이런 걸 그냥 놔두면 안 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밟아버려야 돼요. 정 안 되면 외국 의사 도입해버려야 돼요. 필리핀 의사, 태국 의사, 막 이디오피아 의사, 소말리아 의사 막 들어와봐. 개판되어버려. 우리나라 그나마 의사들이 좀 잘해요. 외국은 엉망이 엉망. 다음 꼭지는 일본의 몰락 이유. 이것도 페북에서 우연히 좋은 글을 봤는데 하여튼 정호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이 작아지는 이유, 한국의 올드 세대 옹호론, 일본의 몰락 감지한 대중, 아시아를 발명한 일본의 배신, 일본 기자에 대한 실망. 근데 제가 이걸 안 읽어봤어요, 솔직하게. 네 번째요. 일본 기자에 대한 실망, 이걸 제가 읽어봤어. 보니까 일본의 그나마 양식 있는 해외 특파원을 한다는 3040 기자들과 대화를 했는데 아, 이 새끼들과 토론이 안 되는구나 하고 벽을 느꼈다, 벽을. 아무리 대화해도 그냥 대화가 헛도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핑계만 대고 국장이 어떻고 국장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사장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앞에가 어떻고 자기 의견은 하나도 안 되고 남의 이야기만 하고 일본 아이돌도 그런다고 뭐 질문하면 모범 답안을 외워서 그걸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야. 우리나라 아이돌도 기획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기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네 명의 특파원들이 이 필자와 작별을 개별 인사를 하면서 네 명이 똑같이 아 정상 성이 정시니까 정상 오늘 반가웠고 유쾌했다 그런데 기사 쓸 때 내 이름은 꼭 빼고 써달라 만약 내 이름 써야 될 때는 이메일로 미리 보여달라 당신 명함도 이렇게 잘 챙겨간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감추고 사람을 의심하고 간을 보고 속으로 친해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원래 그렇지 일본인들은 원래 남동 난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바닥이 좋기 때문에 한두 다리 건너다 보면 이게 채로 몇 번 추리다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을 안 해. 그냥 그런 일이 평생에 별로 없거든. 뭐 이상한 사람 만나서 재수 없는 황당한 사건,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막 공격받은 사건, 그런 일이 뭐 일생에 몇 번 경험할까요? 저도 뭐 가끔 운전하다 보면 가끔 엉뚱한 사람이 나한테 막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일을 제가 두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황당한 경험 많지 않아. 근데 일본 사람은 더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뭐 초등학교부터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뭐 괴롭힘을 당하고 뭐 중학교도 막 어떻고 고등학교도 어떻고 그런 그 이 양반을 좀 당해봤어. 내가 봤을 때 일본인들은 많이 당해본 거야. 옛날 일본 소설에도 뭐 그렇더라고. 일본 소설을 보니까 도쿄에 사는 신사가 시골에 갔더니 막 꼭 그, 아, 도쿄에서 머저리 한 놈 왔구나 하고 우리 촌놈들은 저런 머저리 도시 놈을 덩쳐먹어야 돼. 도쿄 신사들은 탈탈 털어야 돼. 저 호구지, 호구. 저 멍청한 도쿄 신사 우리가 탈탈 털지 않으면 누가 털겠냐고. 어차피 쟤는 어디 가서 털려. 남들한테 털리기 전 우리가 털어먹자고. 막 이런 식으로 바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그 작가가 한번 당해본 거야. 시골 갔다가 한번 온팡 바가지 쓰고 아 이런 나라구나 일본은 이런 나라구나 하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해수욕장 가서 바가지 쓰고 이제 아, 이 동네는 좀 바닥이 이렇구나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일본이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좀 수직 구조가 강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고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뭐 독일인은 건면하고 일본인은 성실하고 유태인은 어떻고 이렇게 근데 그 민족성 타령은 대부분 가짜고 본질은 대부분 지정학적 원인이 제일 커요. 그리고 IQ도 있는데 IQ는 언급하면 안 돼. 그 언급하면 인종차별 이런 걸로 나왔다고. 지정학적 요인이 제일 커. 그래서 이념, 종교, 관습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정학적 구조와 이념과 인물과 종교 이런 거 다 합쳐서 결국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왜 저래 망하고 있을까? 중국 옆에 있어서 그런 거야. 중국하고 이 국경을 맞대서 회피한 나라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우크라이나 왜 저래 망하고 있을까? 러시아 때문이지. 러시아 옆 국경을 맞대서 좋은 거 있냐고. 주변에 이상한 나라 있으면, 옆에 있으면 괜히 피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놀랐던 게, 일본은 개항을 하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일본 지식인들이 유럽에 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도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유럽에 가 있었어. 근데 중국은 지식인들이 안 가고 주로 이제 하급 그 실무자, 양반들은 유럽에 안 갔어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이 주판 두드러기는 일꾼들이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지점을 내고 거기서 홍차도 팔고 뭐 도자기도 팔고 뭐 무역을 했죠. 비단도 팔고. 그러니까 유럽에 간 중국인은 비단 장사 왕서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식인이 갔어요. 일본 지식인들이 뭐 유럽에 뭐하러 갔을까? 제 생각에는 저의 추론인데 막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지방번의 이 사무라이들이 막부 꼴보기 싫어서 유럽을 간 거예요. 도쿠가와 막부하고 싸웠기 때문에 계속 그 핍박을 당했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역의 사무라이는 계다를 못 신고 막 집신 신고 다녀야 돼서 너는 계다 신지 마!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우리는 오키나와를 털어먹자 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장사하자고 이 남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그때 남쪽으로 많이 갔는데 청나라가 미워서 명나라 잔당들이 남중국해 전역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인이 남중국해 우리 거다! 왜 우리 거냐? 우리 청나라 공격할 때 명나라 놈들이 남중국 바다에 다 흩어졌으니까 우리 거다! 뭐 이런 소리로 개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국은 계속 대륙에 관심을 갖고 대륙에 신경 쓰고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뭐 대륙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섬에 짱 박혀서 자기들끼리 살기로 했어. 왜 그렇게 되냐? 제가 볼 때 영국은 스코틀랜드, 뭐, 웨일에, 웨일저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으로 가자. 왜냐? 프랑스 날씨가 좋잖아. 우리 영국은 맨날 비가 오고 막, 먹고 살기 힘든데 프랑스 따뜻하고 얼마나 좋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아, 대륙이 좋아. 대륙으로 가자. 찬스만 있으면 대륙으로 가려고 대륙에 관심을 가지고 대륙에 무슨 일이 있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관심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그 동남아에 많이 투자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미얀마, 뭐, 베트남, 태국 이쪽으로도 일본이 관심 없고, 일본이 전 세계에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른 게 이 양반 문화가, 엘리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 청나라에 갔을 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야바이를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조선인을 골탕 먹여. 갔은 사람만 있으면 이리 와, 찰떡 먹어 하고 찰떡을 주는데 그냥 똥 들었어. 다른 사람이 먹으면 다 찰떡인데 조선인이 딱 찍으면 그거 똥이 들은 거야. 그런 걸 가지고 골탕을 먹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청나라 관리한테 따졌어. 왜 이런 야바위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요술을 부리고 희한한 돈을 뜯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냐.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은 아, 우리 중국은 대국이야, 대국. 우리 대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저런 거 봐준다고. 우리 대국의 양반들이 저 평민들의 삶을, 민중들의 삶을 건드리면 안 돼. 자네는 참 속이 좁구만. 우리 대국의, 대국적인 자세를 배우게. 뭐 이러는 거야. 그 자세히 딱 관찰해보니까 청나라 관리들이 소매 속에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막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막 엄청나게 돈 계산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양반이 보기에 저런 종놈 같은 짓을 하다니 우리 조선 양반은 물건을 살 때도 하인한테 야, 네 돈 줘 이러고 평생 나는 돈을 엽전을 손에 안 만져봤잖아. 왜? 나는 양반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기생집에 갔을 때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기생집에는 하인이 안 따라오거든. 그거 줄 거야. 젓가락으로 집어준다고. 아니면 주머니 열고 아, 알아서 가져가게. 그래서 엽전이 행랑을 기생한테 네가 알아서 챙겨가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지. 그래도 나는 관대하다. 나는 양반이니까 이러고 이제 허세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엘리트주의가 있고 일본이나 청나라는 엘리트주의가 없어요. 거기 차이다. 특히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이기 때문에 엘리트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비웃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자도 있고, 뭐, 성인 방송도 있고, 빠찡코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죠. 일본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빠찡코, 야구자, 음란물. 이게 다 이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엘리트가 싫어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지금, 이상한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수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평적인 연대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 이름 좀 얻어야 되겠어. 어? 막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 일본인들은 점잖게 내숭을 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그 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 가업을 계속 이어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은 재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토에 있는 그 강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강소기업들이 그 직원을 한 100명 정도 두고 있는데 첨단 기술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기술을 안 키우고 회사를 확장을 안 해요. 왜냐, 회사를 확장하면 외국인을 스카우트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곧 죽어도 자기 동네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다고. 그 다음에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호재라는 분이 일본 기자를 만나봤는데 그 일본 기자들이 다 뭐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아베 타다 하면서 자기 여기는 안 내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경쟁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인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대면 안 돼. 자기를 뽑을 때부터 그런 너는 나댈 인간이 아니야. 너는 내 말 들을 인간이 그래서 뽑은 거라고. 그냥 회사 자체가 회사를 키울 생각이 없어요. 일본도 옛날에는 막 확장하던 메가더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점점 이제 확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현상 유지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뽑는 거예요. 실제 대기업을 여러분이 운영해 보면 그 창의적인 직원보다 말 잘 듣는 직원이 더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직원만 계속 뽑다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퇴행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창의적인 직원을 뽑으면 자기 회사에 유리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유리한 거예요. 우리 회사만 생각하면 창의적인 직원보다 말 잘 듣는 서울대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근데 서울대 아니고 막 이상한 대학 나왔는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창의적이고 꼭 사고치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계속 사고치고 나가서 독립해서 더 큰 회사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직원을 뽑는다고 치고 사장이다.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서울대 사람을 뽑을 것인가. 서울대생은 아닌데 머리는 좋고 창의적인 인간을 뽑을 것인가. 회사만 생각한다면 서울대생을 뽑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냥 창의적인 직원은 이제 창의적으로 독립해버려. 창의적으로 사고치고 독립해버린다고. 창의적인 건 맞아. 근데 독립해버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그 창의적인 직원이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창의적인 직원보다 말 잘 듣는 직원이 좋다. 그래서 나는 말 잘 듣는 직원이 될 거야. 그래서 전국가적으로 이제 말 잘 듣는 나라로 가서 일본 전체가 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한테는 손해지만 대한민국 전체는 이득이다. 이런 모순이 있다고. 어쩔 수 없어. 한국인들 아직도 좀 말을 안 듣죠. 자기가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고 막 세력을 끌고 독립해서 새로 창업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 근데 어느 사회든 조금 사회가 늙어가면 점점 창업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왜냐면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서 이제 창업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그래서 막 세력 만들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패까지 만들어서 여차하면 독립해서 따로 회사 차려서 확 끌고 나가버리고 막 직원 빼가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것보다 그냥 시킨 대로 따박따박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일본은 늙은 사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은 구조적인 게 있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된다. 예, 시사방 댓글을 보니까 금자씨 스타일로 연출을 류호정 의원이 예, 금자씨 스타일로 연출했다. 예, 의도적으로 일부러 화장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언론에 한번 떠보겠다고. 그럼 우리도 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데는 낫기만 된다. 네, 질문에 오늘 게시판에 올린 지리산 이야기는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이 페이스북에서 본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해하는 사람인데, 지리산 어딘지는 저는 모르죠. 지리산에 가본 분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음 곡지는 이념의 진실. 이념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대화가 있었는데, 이념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가 있어. 그냥 이념이 있는 거야. 이런 이념, 저런 이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념, 그게 있는 거라고. 이런 이념, 저런 이념, 그냥 그걸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 현실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뭐 이런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념이 있는 거고 자본주의, 엄밀하게 말하면 이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실이야. 자본주의는 이 물리적 현실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작은 별인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거라고. 왜 지구의 대부분은 물이고 육지는 별로 없냐. 지구 대부분 육지면 우리가 좀 폼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다고. 그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지 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이념이 아닙니다. 보수는 반이념이에요. 그럼 지성은 이념인데 반지성주의는 이념이 아니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의 생명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맞춰가야 되죠. 그게 이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다섯 개를 정해놨는데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섯 개가 사실은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념이 이 처음 발생할 때는 사건이 처음 이제 뛰어들 때는 공화주의가 대두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자유주의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념의 해석에 따라서 이 전체를 사회주의라고 해도 되고 그 내가 사회주의자라면 사회주의를 좀 이제 멋지게 해석하는 거야. 다 사회주의야. 공화주의도 사회주의고 민주주의도 사회주의야. 막 이렇게 이제 이념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원래 말이라는 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김동렬이 막 이건 공화주의다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나는 그 단어 안 쓸 거야. 그러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방향성이고 북극성처럼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기승전결로 가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하고 가고 난 다음에 똑같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그 화장실에 가기 전에 하고 가고 난 데 다르나 그러는데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당연히 달라요. 다른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저 노무현은 왼쪽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핸들 꺾네. 당연하지. 집권하기 전에 하고 집권한 후에 갔냐고. 집권하기 전에는 진보표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상황적으로 생각해요. 51%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 51% 안에 다시 51%가 돼야 돼. 그럼 25%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100%라면 그중에 25%를 해야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가 되면 안 돼. 중도 안에서 약간 왼쪽이라 해야 돼. 중도에 서면 대통령 후보로 뽑히지도 못해. 당연히 이쪽으로 서있지. 당선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지. 당선된 상태에서도 요 51%만 지지만 받겠다 하면 그 나라 망해요. 당연히 대통령 당선되면 오른쪽으로 핸들 살짝 끊는다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근데 사안에 따라서 진보적인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현실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라크에 파병을 할 것인가. 야당일 때는 당연히 파병 반대해야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반드시 그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도 파병은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거는 부시가 결정한 거야.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래. 부시가 그랬는데. 부시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라크에 파병 안 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갈 건데 이건 이제 헌법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큰 골치 아픈 문제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유아틱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진입자 힘 운동량의 단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진보는 원래 파종을 하는 것이고 보수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당연히 진보하는 게 맞고 나이 든 사람은 보수하는 게 맞아. 내일 돌아가실 양반이 진보해봤자 그게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또 회사에서의 자기 위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 인이예지는 사단인데 여기에 이제 신을 추가하면 인이예지 신인데 보통은 인이예지 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지의 신이라고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질의 결합이다. 질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결합을 하자. 이게 공화주의예요. 결합을 안 하는 건 뭐냐, 노예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공화주의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자의 독립. 근데 결합을 한 다음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인간 태어날 때부터 가족하고 결합돼 있어. 태어날 때부터 결합돼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한 20살 되면 살짝 때가 나서 아, 독립해야 되겠네. 독립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공화주의 후자유주의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이 공화주의를 사회주의의 일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세분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유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서로 충돌하게 돼요. 자유를 주면 100% 충돌이 일어나. 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민주주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공화주의고 선수를 뽑아서 이제 각자 팀을 나누는 게 자유주의고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게 민주주의고 여기 승부가 나는 게 자본주의예요. 시합 끝나고 각자 몫을 챙겨가는 건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이긴 놈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승부가 난 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공화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게임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승자 독식으로 가면 아예 패자가 시합에 참지 않아요. 내가 질 게 뻔하다. 그 시합 안 하지. 그래서 굉장히 이 인생무상이라는 놈이 좀 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지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진지한 질문이라면 제가 답을 해드리죠. 인간은 왜 노예주의를 포기했나요? 그것은 그 노예주의를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예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 중국은 전국민을 노예로 만들어놓고 지배하고 있잖아. 그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상주는 여기는 북부고 여기 남부인데 남부는 노예를 이용해서 생산력을 쉽게 끌어올려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북부는 똑같은 생산을 하려면 일을 두 배를 해야 돼. 손해보잖아. 내가 미쳤다고 손해보냐고. 노예주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노예주를 공격한 거예요. 지금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손해보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 단결해서 중국을 밟아버리려고 하잖아. 왜냐하면 중국은 반칙을 하거든. 예를 들면 중국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생산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한다. 위구르인들을 좁혀서 생산력을 끌어올린다. 이러면 반칙이지. 밟아버려야지. 반칙하는 놈 조져버려야 돼. 반칙하는 놈 있으면 손해본다고. 이 사람 노예를 이용해서 소득을 두 배로 올려버리는데 이 사람은 옥수수를 재배하는 노예가 없어. 이 사람은 노예가 있어. 이 사람 훨씬 더 값싼 산 가격에 옥수수를 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옥수수 생산해서 손해본다고. 그럼 밟아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노예를 부리는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 그냥 공정적 경쟁을 해야지. 뭘 불공정 경쟁을 해. 뭐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죠. 왜냐면 노예 있는 놈이 이겼어. 노예 있는 사람이 노예 없는 사람 붙어서 이긴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는 사람이 노예 있는 사람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노예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는 놈은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입자 힘 운동량 단계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위에 있지만 공화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게임에 이긴 사람이 더 먹는다는 건데 게임에 진 사람은 10원도 안, 국물도 없다 이렇게 되면 게임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회사를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일단 자본주의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지어서 막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공장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당하고 있지? 공장에 불을 질러버려야 될 거 아니야. 공장에다 그냥 모래를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장주인, 이게 불법이다. 모래 뿌리기 없기. 족가라 그래. 그냥 뿌려버려. 내가 그 18세기 영국의 노동자다. 공장에 쳐들어가서 불질러버리지. 그걸 왜 놔두냐고. 나한테 손해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부숴버려.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러냐면 지금은 공장의 생산량이 나한테도 이득이 돌아오네 하고 그걸 납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려서 그런 거죠. 근데 당장은 안 그렇지. 만약에 지금 18세기라고 치고 어떤 놈이 공장 만들어서 물가를 폭락시켜서 내한테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 회사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화주의라고. 그럼 불지르지 말자. 회사가 막 이익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봐도 공장을 불지르지 말고 놔두자. 이렇게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공화주의라고. 왜 공화주의 없이 그냥 묻지마로 내 공장 내가 돌려서 내 돈 번데 네가 무슨 상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 죽여버려요. 노예제라는 게 뭐 사람을 공장으로 쓰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공장으로 쓴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은 용서하면 안 돼요. 그 밟아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공화주의다. 근데 지금 진중근이 이 미통당에 가서 너희들 공화주의 해. 이렇게 하는데 미통당이 그런데 넘어갈 바보가 아니죠. 그 넘어가지 않을 만큼 더 심한 바보죠. 하여튼 그렇다 얘기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해서 부자만 이익이고 노동자는 이익이 없다. 이게 당연하다. 이게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라면 결국 자본가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게임에 노동자는 찬성을 안 해. 이 게임 반대세.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해서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야, 신자유주의를 해. 그러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고. 진짜냐? 그렇지. 낙수효과 있잖아. 낙수효과. 직수효과 더 좋던데. 아니야. 좋아. 낙수효과 좋다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중국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를 하면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어. 중국이 엄청 물건을 팔아. 그럼 돈을 엄청 벌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막 몫이 나가잖아. 이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진짜인가? 신자유주의에서 경쟁이 높아져서 중국에 엄청 수출을 해서 엄청나게 달러를 벌어서 엄청나게 모두가 부자가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무작정 이념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초등학생 생각이고 딱 검토를 해보고 아, 신자유주의를 했을 때 과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서 중국에 대량 수출을 해서 그 이익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되는가 아니면 개구라인가 직수효과가 좋은가 낙수효과가 좋은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아 이거 먹힌다 아, 이거 된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 개구라다 싶으면 그거는 기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고 우리는 고도의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처음 할 때는 뭐든지 공유하는 게 이익이에요. 하여튼 우리 동네에 경운기가 딱 한 개 있다. 그럼 경운기를 공유하는 게 이익이라고. 아 공유가 이익이구나. 그럼 우리 동네에 TV도 한 대만 설치하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일 프로레슬링 할 때 뭐 타잔 나오고 그럴 때 홍수환 권투하고 막 김기수 챔피언 먹고 그럴 때 동네 TV가 딱 두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김일 레슬링 보러 그 TV 있는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은 10원 받고 어떤 집은 20원 받고 어떤 집은 5원 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 5원 받는 집에 다 갔어. 그래서 하여간 그땐 온 마을 사람이 TV를 공유했다고. 공유가 이익이니까 공유한 거야. 근데 지금은 왜 공유하지 않을까? 더 불편하지. TV를 공유하는 것보다 사유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야, 버스는 공유고 자가용은 사유인데 버스가 더 싸게 먹히고 좋잖아, 안 좋아? 자가용이 더 좋다고. 타보면 알아. 당연히 버스가 자가용보다 좋다. 난 버스가 좋아. 이건 좀 모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분야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공유보다 사유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깰 때는 공유로 가는 것이고 조금 발전하면 점점 사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기본 법칙이라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무조건 공유가 좋다 그러는데 개코나 안 좋아요. 아니 뭐 부인도 공유하고 남편도 공유하고 그래 보시지. 진짜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남편도 공유하고 부인도 공유합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얼굴 못생긴 사람 어쩌라고. 그럼 미남하고 민정들끼리 눈 맞아서 시시낙낙할 텐데 저같이 안 생긴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 안 돼. 공유 안 돼. 사유해야 돼. 이거 다 시행착오 끝에 검증된 판단이라고요. 그래서 뭐든 좀 오래 해보면 아 공유 안 좋아, 사유가 좋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공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냐 사유냐 이거는 일의 단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도로는 공유해야 되고 한전 전기도 공유해야 되고 수도관도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대학 등록금 또 이제 우리 국가 선진국이 되면 대학까지는 무료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대에서 하는 모든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서울대의 모든 강의를 강제로 인터넷에 24시간 공개를 해서 전 국민이 서울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 해요. 서울대 강의는 무조건 공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 대통령이라면 그게 공약할 거예요. 왜 그 서울대 합격생만 서울대 강의를 들을 수 있냐고. 서울대 강의가 지방대 강의보다 더 좋을 거 아니야. 딱 봐도 좋지. 좋은 강의를 왜 지들 만드냐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지.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전 국민이 서울대 강의를 볼 수 있는데 왜 서울대 강의를 서울대생이 독점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유해야 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공유할 게 많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이제 MS 윈도우즈가 나왔을 때 아, 윈도우보다 뭐 다른 게 좋다 하고 이제 경쟁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 망하고 결국 윈도우가 통일됐어요. 왜냐하면 패치가 안 돼. 내 생각에는 윈도우 놈들이, 빌 게이츠 놈들이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서 해커들한테 바이러스 공격을 막 한다고. 근데 윈도우는 패치를 다 해주는데 다른 데는 패치를 안 해주니까 결국 윈도우가 다 먹어버려. 그래서 공유가 더 이익이야. 전 인류가 윈도우를 공유하고 있고 사유 뭐 윈도우 경쟁자들 다 망해서 그 빌 게이츠가 10만 해커 군단을 풀어가지고 다 조져놨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아 공유가 좋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공유냐 사유냐는 일의 단계에 따라 다른 거지. 무작정 공유, 무작정 사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선생님 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49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어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다면 질러야 한다. 제가 어제도 주워들은 얘기인데 물리학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프리처 처비끼라는 천문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좀 성질이 모난 사람이라서 동료 학자들을 돌대가리 하고 놀려먹었기 때문에 왕따가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암흑물질을 예언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성격이 괴짜라서 저 자식은 괴짜거나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천재라고 밝혀졌어요. 물론 괴짜짓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양반이 여러 가지를 질렀는데 다 맞아버린 거예요. 틀린 것도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과감하게 질렀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16살 때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안 질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막 성과를 낸 학자들이 와서 아인슈타인 선생님 제 발견한 거 인정해 주시죠. 제가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거 아닌데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 야 그건 이론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이론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 그래서 막 소심해졌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가 막혀서 우주 상수라고 나도 한번 지를 거야. 한번 질러! 나도 이제 질러보자! 하고 우주상수를 팍 질렀어요. 그러다가 막 반기를 받아서 아 창피해 죄송합니다. 우주상수 없었던 걸 해주세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하고 다시 우주상수 맞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막 그 말은 내 말 맞았지! 내가 오랜만에 한번 질렀는데 시끌시끌 막 울고 있을 거야. 내가 안 지르다가 한번 질렀는데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막 공격해서 내가 취소했잖아. 소심해졌잖아.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질려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질르냐. 그래서 천재들은 굉장히 많은 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천재들은 뭐가 다를까? 가니커. 딱 하나 더 틀려. 그게 가니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내가 볼 엄청 강한 큰 사람이야.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양반에 지는 게 먹혀서 그런 거고, 먹히는 것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거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고, 확신이 있는 것은 양반이 연역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역적 사고를 안 하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하들 딱 보고 아 우리 사장님 뭔가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아, 사장님 말이면, 그건 열어서 안 되고요. 열어서 안 되고, 그 사장님 몰라서 그런데, 사장님 이 분야 모르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사장님 들어보소. 이거 열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말 안 해. 사장님 아이디어가 있어도, 또 부하한테 쫓겨먹고, 소문나가지고, 아, 우리 사장이 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 다 아는 건데, 사장 혼자 모르고 말이야. 막 이렇게 약 올린다고. 그러면 사장이 삐져서 이제 말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회사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천재는 연역적 사고를 하고, 연역적 사고를 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처 쩌비키라고 이름이 또 발음하기 힘든 양반도 연역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렀다. 그런 얘기고,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모형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모형이 있어.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공간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봐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뭐지? 얘기도 있어요. 내 생각엔 이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을 이야기하면, 과학활동에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거 굉장히 구조론 입장에서 달콤한 말이야. 구조론을 격려해 주는 말이라고. 다시 말해서 객관적 발견, 관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자 집단이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데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공간이 휘어진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공간이 휘어지는 게 아니고 공간이 휘어진다는 말로 표현하기로 전 국민이 약속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광속으로 우주를 갔는데 100년 후에 지구에 와 보니까 자기는 아직 젊었는데 지구 사람들은 100년 세월이 흘렀어. 나는 10년밖에 안 흘렀는데 왜 지구에는 100년이 흘렀지? 그런 시간이 느려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왜 시간이 느려진 거냐고. 그 시간이 느려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옛날부터 그 동양에 그런 얘기죠. 뭐 신선들이 대추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이 시간이 느려졌다, 시간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고 시간, 우주 시간과 지구 시간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아인슈타인 때문에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어를 헷갈려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의 언어의 문제라고. 구조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인데 구조론에는 구조론의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 문법을 따라가야 돼. 다시 말해서 구조론에서 뭐 공화주의가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진립자 힘 운동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국어사전 찾아보고 막 공화주의 자유주의 찾아보면 안 돼. 그건 다른 얘기라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뭐고 시간이 뭐고 물질이 뭔지 아인슈타인은 언어의 뜻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아인슈타인처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쭉 다 바꿔버렸는데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다가 요거 요거 하다가 아, 요거까지 자신 없어요. 막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바꾸지 못하면 한도 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가 인정을 안 해. 바꾸자 하면 싹 다 바꾸자 해야지. 그 동료들이 박수 치고 막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지. 이것만 바꾸자. 공간만 바꾸고 시간은 그냥 쓰자 이러면 안 되지. 공간, 시간, 물질, 광속 뭐 싹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언어를 바꾼 것이고 룰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조론에서 말하는 관점도 굉장히 간단해요. 구조론은 모든 것을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측값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중력 있다. 아, 중력이 무겁구나. 아, 중력이 가볍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조론은 중력을 상호작용 총량으로 보는 거예요. 중력과 질량, 중력이든 질량이든 뭐든 다 상호작용 총량이야. 그래서 어떤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조론은.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구조론은 인정 안 해. 단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하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기 1이 있다면, 아,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조론 1이 있다면, 관측자와 요것을 연결한 라인이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무엇을 1이라고 할 것이냐, 요게 1이냐, 아니면 라인이 1이냐, 요 관점의 차이죠. 그 구조론을 이해하려면 요걸 이해해야 돼요. 구조론 언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56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TJ리님이 시간이 느려진다기보다는 물리현상의 기준, 공간, 정의가 달렸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론은 새로운 정의 방법, 일관된 정의의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지금 그 기준이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자. 근데 많은 부분이 안 보이잖아. 사건이 진행되는데 원인은 안 보여. 결과 안 보여요. 총을 빵 쏘면 총 쏜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 총 맞은 사람만 보인다고. 원인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한 방 더 쏴봐야 돼. 그래, 아, 총 맞았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은 진립자 힘 운동자 이런 용어들은 다 그 눈에 보이는 관측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구조로는 사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을 결합한다 뭐 이런 다 이 에너지의 이야기라고 자꾸 막 이런 물질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에너지의 결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납득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57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가해 준 56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모임이 있군요. 내일은 8시 반 조금 시간 늦춰서 8시 반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